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금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는 10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세컨드 젠틀맨을 축하사절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젠틀맨은 미국 권력 서열 2인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그 엠호프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부인인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에 취임한 이후 엠호프 변호사가 외국 정상 취임식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외국 순방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는 지난해 8월 도쿄 장애인 올림픽에 미국 사절단을 이끌었고 11월에는 부인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엠호프 변호사는 아내가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에 취임하면서 최초의 세컨드 젠틀맨이 됐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장성들을 공격해 살해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신문에 미국의 도움으로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 장성들이 전사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우크라이나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비밀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군 장성 12명이 전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정보에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합쳐 러시아군을 공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이 어떻게 관련 정보를 확보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 가운데 하나가 정찰위성이 수집하는 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웨덴이 미국으로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즉시 안전보장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냉전기간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름반도를 합병하고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보고 나토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가입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알린데 스웨덴 외교장관은 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고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4일 우크라이나 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무기 수송도 타격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매체인 리아는 쇼이구 장관이 이날 국방회의에서 미국과 나토 등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채워놓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싣고 우크라이나 영토에 도착한 나토의 어떤 수송수상도 정당한 공격 대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5일 러시아군이 무콜라이오와 헤르손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복수의 주둔지에 대한 통제를 잃었다며 자국군이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지역 내 11차례 공격을 격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 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의 전투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미국산 대잠수함 헬기 구매를 포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만든 MH-60R 대잠 헬기 12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거정 타이완 국방부장은 최근 의회에서 MH-60R 헬기가 너무 고가로 타이완의 구매 능력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두 가지 미국산 무기인 M109 자주포와 스팅검 미사일의 타이완 인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스팅검 미사일은 우크라이나로 지원돼 미국이 보유한 재고가 급감해 타이완으로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거정 부장은 미국과 스팅업 미사일 구매 계획을 했고 이미 대금을 치렀다며 미국 측에 무기를 인도해달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최첨단 반도체 개발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4일 워싱턴을 방문해 제니퍼 그레넘 에너지 부장관, 지나 레이먼도 상무부 장관과 각각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기우다 산업상은 그랜홈 장관과의 회담 뒤 성명을 내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에너지 안보와 탄소 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를 발족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유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올해 14번째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전부터, 황해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는 5에서 15mm, 평안남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와 서해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올해 14번째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과 결부지으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불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고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책임도 상기시켰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역내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sure if I heard you perfectly, but it was a ballistic missile that the North Koreans launched. We condemn.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최소 3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규탄한다며 이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북한의 주변국들과 영내, 인도태평양 전체에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United States, and we have said this before, we've said this in the aftermath of other recent provocations,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our treaty alli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도발들 뒤에 이미 밝혔듯이 조약 동맹인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조약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해 북한의 도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도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지 않은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중국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Each of these provocations has been a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며 대북 안보리 결의와 규탄 성명이 여러 개라는 사실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불안정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도전과 관련해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험과 관련해 우리는 최근 중국 측과 만났다며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블링컨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 등을 만난 것을 언급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측 상대와 만나는 모든 기회에 북한 도전을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를 원하면 미국이 고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모든 국가들은 내재적인 자위권이 있다며 조약 동맹인 한국의 방어에 대한 약속은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철통같이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동맹들 사이에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탄도미사일이다라며 더 이상의 추가 정보를 제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동맹의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4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still very deeply concerned about these tests and the provocative nature of their continuing ballistic missile program.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빈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시험과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도발적인 성격에 대해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단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런 도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규탄해온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전제조건 없이 마주앉아 논의하자고 촉구했고 또한 우리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준비태세에 계속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거론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발사를 여전히 분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맹인 일본, 한국은 물론 역내 다른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still analyzing this launch. We're certainly aware of a ballistic missile launch yesterday.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발사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선 시기와 관련해 특별히 어떤 것이 필요한 때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뭔가를 하기에 좋은 시기는 결코 없다며 역내 동맹 파트너와 협의할 것이고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ven if it's a failure, and again, we're still assessing this one, so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details of it. But with each test they run,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매번 실험을 통해 배우고 가끔은 실제로 향상한다며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계속 실험하며 계속 배우고 프로그램을 계속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한다고 평가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고 북한의 더 이상의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의 병력과 영토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은 여전히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역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강화된 대북정보 감시정찰 수집 활동과 미사일 방어 대비태세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정보 또는 특정 전력보호 전력태세 조치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BU 뉴스 박동정입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괌 당국은 사만다 브레넌 국토안보 고문을 인용해 발표한 성명에서 보도된 발사가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고문은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연방 및 군사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사건들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괌 당국은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이 마리아나 지역 융합센터와 미 연방, 군사 파트너들과 함께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미상 발사체에 대한 보도들을 포함해 역내 주변 사건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16일 함흥 일대에서 신형 전술 유도무기 두 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14번째 무력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역내와 국제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또다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4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Activities that we've seen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only contributes to increas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14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린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번 발사와 더불어 다른 발사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다른 활동들은 역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용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통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또다시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무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며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마다 강력하게 규탄했다며 지난 성명으로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외교부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이 14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높은 빈도로 반복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다며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노력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 북핵 수석대표 루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핵 없는 한반도를 지지한다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여전히 강조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현지 시각 4일 낮 12시 3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유도 무기 두 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수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일본 방위상이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비판하며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이 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올해 1월 미일 외교 경제장관 2+2 회의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가 보여주듯 세계가 급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날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이 더 심각하고 더 임박한 위협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깊은 우정과 신뢰 그리고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로 묶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의 근거 없고 무모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모독이며 모든 곳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침략은 우리가 모두 구축하고 방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럽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은 모두에게 번영과 안보를 허용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최근 행동은 그 질서를 뒷받침하는 공통의 규범, 가치 및 제도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런 도전에 직면해 우리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포함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 일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재래식 및 핵능력의 전체 범위를 사용해 확장된 억제 공약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4개국 공동협의체인 쿼드, 호주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유엔 안보리 상위 미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또 다른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분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 안보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억지력이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핵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여전히 중요하고 단호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억제 및 대응을 위한 동맹 능력을 강화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앞으로 미국 미사일 방어청과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해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항일 빨치산 창건 열병식 등 내부 행사에 집중했던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이달 중 있을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 출범과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강도를 높인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한 뒤 18일 만에 무력 도발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항일 빨치산 부대 창건 기념 열병식 등 내부의 대규모 경축 행사에 집중했던 북한이 이달 들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올 들어 이미 14차례 벌어진 북한의 도발은 이달 중 더 거세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 출범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21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의 변수가 될 만한 커다란 정치적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례에 비춰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도발을 통해 한국 정부를 길들이려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에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실시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 나선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미한 정상회담 또한 북한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형 도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아주 좋은 또 기회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메시지를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보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를 해서 자신들의 스케줄을 짰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번 미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파격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는 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박사는 현 상황에서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1차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시험 발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BM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사를 해봐야 되고요. 극초음속 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탄도미사일 부분은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이상 발사해야 될 가능성도 높아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쓸만한 도발카드로 추가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 이외에 군정찰위성 발사, 지난달 열병식 등에서 모습만 보여온 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 발사,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3,000톤급 잠수함 진수 등을 꼽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3일 전이던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북한은 이미 수개월째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반적으로 평가할 땐 소형의 전술 핵무기 쪽이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주요 관영 매체들이 4일 이루어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 엇갈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와 함께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지만 이번엔 관련 보도가 일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ICBM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침묵하는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발사는 사거리와 고도 등으로 미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군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발사로 보인다며 화성 17형 ICBM을 발사체로 쓰려 했다가 실패하자 화성 15형으로 급을 낮추면서 굳이 보도할 이유가 없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7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그게 실패를 하니까 결국은 다른 이제 화성 15 정도의 ICBM을 가지고 위성을 쏘기 위한 이제 첫 번째 시험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보살 이유가 없겠죠.
북한은 앞서 지난 2월 말과 3월 초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 미한 당국은 이 미사일을 화성 17형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은 3월 16일에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지만 발사 직후 폭발했습니다. 북한은 같은 달 24일 미사일을 쏜 뒤 화성 17형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제시한 영상 자료가 조작됐다며 실제 쏜 미사일을 화성 15형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한국 군 당국이 파악한 고도와 사거리로 볼 때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북한이 보도를 잠시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 2월 말과 3월 초 일주일 사이 두 차례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을 진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추가적인 시험을 진행한 뒤 관련 보도를 내놓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을 위한 발사를 진행했지만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하지 않은 데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그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비례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이 펴온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북한의 무력 시위를 자제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사 헤넘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에서는 사진 등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미사일이 화성 15형인지 화성 17형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이 올해 앞서 진행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 시험과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 said it was 700. So in February it went.
해남 연구원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700km 정도로 지난 2월에 620km, 3월에 560km보다 조금 더 멀리 발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에 실은 탄두가 대기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와 미사일을 목표를 향해 정확히 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험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2월과 3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기술을 시험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개발 중인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와 연관돼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 판다 선임연구원도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2월과 3월 발사됐던 미사일과 비슷하다며 이번 발사를 통해 다탄두의 미사일 탑재뿐 아니라 화성 15형이나 화성 17형에 쓸 수 있는 ICBM용 로켓 부스터의 비행 등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험을 통해 엔진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얻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사일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Develop multiple warheads, but it's also the idea that this
브루스 베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지난달 16일 발사된 화성 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한 것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7형을 제대로 발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정권이 지난해 1월 발표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완성해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이후 이 같은 의지를 명확히 했다며 3월 24일 화성 17형 ICBM을 발사하고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화성 17형 두 기를 등장시킨 것, 또 핵무기의 용도를 억지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면 공격에도 쓸 수 있다고 발언한 것 등이 모두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에 이러한 역량이 있다는 것, 또 세계가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 정권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 특정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면서 북한 정권은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은 무기체계를 시험할 적절한 때가 되면 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선임 보좌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지난해에는 4번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이미 14번에 달하는 것에 대해 미사일 체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선임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한국에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취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 새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새로 들어올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은 그것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D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새로운 한국 정부가 출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과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지정학적 여건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는 데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략 살상무기 조정관은 중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도 별다른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무 전 조정관은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훗날 재개될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해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새로운 핵 독트린 그리고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자신들이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고 도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그러면서 북한에 이어지는 도발에는 미국과 한국 등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겠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양보를 할 의사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최근 며칠 사이 특이 동향이 관측됐습니다. 활주로 북부지대에 수십 대의 차량이 나타났는데 이번 발사와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평양 순안공항의 북부지대에 차량 수십 대가 몰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한반도 시각 4일 오전 10시 32분께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차량은 군용으로 사용되는 북부 활주로 지대의 남쪽 부분에서 집결한 형태로 왼쪽의 활주로와 반대편 유도로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미사일 발사 시간인 오후 12시 3분보다 약 1시간 30분 전에 촬영됐습니다. 차량은 발사 전날인 3일과 이틀 전인 2일에도 같은 지점에서 위치만 조금 바뀐 채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의 공개가 제한된 2일자 위성사진을 통해선 승용차보다 긴 차체의 트럭 혹은 버스가 각각 활주로와 유도로의 안쪽 공간을 마주보고 서 있는 상세한 현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대수는 왼쪽 활주로와 오른편 유도로에 각각 18에서 20대씩이었으며 유도로만을 특정할 경우 위쪽에 12대, 아래쪽에 8에서 10대가 집결했습니다. 차량이 처음 이 일대에 등장한 시기는 지난달 27일 전후로 추정됩니다. 이달 이후에 나타난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현장에 차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1일까지는 구름에 가려 차량 대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다가 2일과 3일, 4일자 위성사진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확인된 겁니다. 이처럼 많은 차량이 그것도 미사일 발사를 며칠 앞두고 현장에 집결한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4일 북한이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장소가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5.5km 떨어진 장소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차량이 발견된 북부지대에서 실제 발사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지난 3월 24일과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번 차량의 움직임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곳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건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3월 16일 ICBM 발사 당시와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은 발사를 며칠 앞두고 이번에 차량이 발견된 곳과 같은 지점에 비슷한 규모의 차량을 동원하고 또 발사와 관련 있어 보이는 토대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이들 차량은 발사 전까진 활주로와 유도로에 머물다 발사 다음 날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로 들어와 목적을 알 수 없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움직임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하면서 미사일 발사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데 따른 작업인지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약 1시간 30분 전에 촬영된 4일자 위성사진에는 이동식 발사 차량 등 발사 관련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3월 24일 ICBM이 발사됐던 평양 순안공항 남쪽 지대에도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식별될 수 있는 물체는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발사 차량은 순안공항 남쪽에 위치한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의 하늘색 건물을 빠져나와 길을 따라 약 1.2km 이동한 뒤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해당 발사 장소는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에서 직선 거리로 약 800m, 평양 순안공항의 민항기용 활주로에서 불과 약 1km 떨어진 지점으로 당시 전문가들은 실패 시 공항과 인근 주거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이제 인준 절차는 상원 본회의 승인만 거치면 마무리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4일 전체 회의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를 포함한 주요직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미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승인된 인준안은 상원 본회의로 회부돼 이제 마지막 인준 절차인 상원 표결만 남기고 있습니다. 본회의 심의와 표결 방식 시점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결정합니다. 상원 본회의에서도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대통령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인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지난 2월 중순 주한미 대사에 공식 지명됐습니다. 현재 콜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맡고 있는 골드버그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낸 대북제재 전문가입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지난달 7일 열린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선 북한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매우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향후 추가 도발을 예상하면서 미국은 강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 집행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직은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물러난 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일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성명을 내고 블링컨 장관과 아키바 국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 일본, 한국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를 통해 경제협력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고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노력을 저지하는 데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자유, 자결권, 주권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고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과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아키바 국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논의하고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한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한일 관계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스티브 차봇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한국 새 정부가 중국의 강경 노선을 취하도록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케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차봇 의원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문제 대응 방안과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중국 문제에 대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차보드 의원은 3일 VOA에 이번 한일 순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는 김정은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집단전 해법을 마련하고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돕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보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영내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협력을 어느 수준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으로부터 타이완 문제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새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도록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타이완도 방문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차보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동안 타이완을 방문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자신이 주도한 미국과 타이완 관료들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촉진하는 타이완 여행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 측 인사들과 타이완 측 인사들 간 고위급 방문이 너무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오는 10일 취임하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는 21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24일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건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약 1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차기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뽑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 국무부가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지지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특별보고관들이 투명한 경쟁을 거쳐 발탁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8명의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자 명단에 미국인이 포함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UN 특별보고관 후보들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 임무를 지지하며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특별보고관과 어떤 협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며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이며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유린을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 증진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8명의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자 명단에 자국의 인권 전문가 호마윤 엘리자데 씨가 포함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특별보고관들이 투명한 경쟁을 거쳐 선발되며 8명의 후보들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독립적인 유엔 전문가들의 임명은 경쟁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거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단의 결정에 따라 호마윤 엘리자데 씨는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임무에 자격이 있는 후보 명단에 올라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보고관들은 독립적이며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했고 오스트리아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들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자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자 8명 명단에는 오스트리아의 국제인권 전문가인 호마윤 엘리자데, 미국의 국제법 변호사이자 인권 전문가인 마이클 데이비스, 알바니아 출신의 하버드대 선임연구원인 에멀 프레셔리가 올라 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무자히둘 이슬람, 태국의 스리프라파 페차라 메스리, 폴란드의 안제이 제플린스키, 페루의 엘리자베스 세먼, 필리핀의 리카르도 순가 3세가 포함됐습니다. VOA는 후보자들의 모국 8곳 모두에 여러 차례 논평을 요청했지만 미국과 오스트리아만 응답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 이사회는 오는 6월 13일 개막하는 제50차 정기 이사회에서 차기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발표하고 새 보고관은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유엔 인권 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 위원회의 결의로 설치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기는 1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인 비트 문타폰 출랄롱콩 법대 교수, 마르주키 다르스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에 이어 아르헨티나 인권변호사 출신의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보고관이 활동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 제도의 일환으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 또는 특정 주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감시, 조사하며 정부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유엔 최고대표 사무소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북한 내 인권 상황과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법 의무를 준수하는지 조사하며 이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특별보고관의 기본 임무에 더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노력을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전부터, 황해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는 5에서 15mm, 평안남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 평안북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2도, 양덕 아침 10도, 낮 22도, 신의주 아침 12도, 낮 16도, 구성 아침 11도, 낮 1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 17도, 강계 아침 11도, 낮 18도, 희천 아침 10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20도, 개성 아침 12도, 낮 23도, 사리원 아침 13도, 낮 24도, 신계 아침 11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14도, 낮 24도, 장전 아침 14도, 낮 23도, 평강 아침 9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비가 오겠고, 함경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8도, 낮 14도, 장진 아침 3도, 낮 16도, 청진 아침 8도, 낮 14도, 김책 아침 10도, 낮 2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7도, 낮 16도, 김영관 아침 7도, 낮 18도, 삼지연 아침 7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와 서해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 앞바다는 구름 많다가, 먼바다는 맑다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세계 난민 현황과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는 10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세컨드 젠틀맨을 축하 사절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젠틀맨은 미국 권력 서열 2인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그 엠호프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부인인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에 취임한 이후 엠호프 변호사가 외국 정상 취임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외국 순방에 나서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는 지난해 8월 도쿄 장애인올림픽에 미국 사절단을 이끌었고 11월에는 부인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엠호프 변호사는 아내가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에 취임하면서 최초의 세컨드 젠틀맨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러시아 장성들을 사살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의 도움으로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 장성들이 전사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우크라이나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비밀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군 장성 12명이 전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정보에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합쳐 러시아군을 공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이 어떻게 관련 정보를 확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 가운데 하나는 정찰위성이 수집하는 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전선에서 다수의 러시아군 장성이 사망했습니다. 스웨덴이 미국으로부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즉시 안전보장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냉전기간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보고 나토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가입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알린데 스웨덴 외교장관은 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이후 언론과의 회견에서 미국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고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지난 2년간 1,490만 명에 달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집계보다 2.5배가 많은 숫자입니다. 기존에 집계된 코로나 사망자 수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40만여 명이었습니다. 이날 나온 신규 코로나 사망자 수치가 기존 집계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의료 보건체계 부담 가중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람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WHO는 코로나 사망자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죽은 가운데 절반이 인도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미국산 대잠산 헬기 구매를 포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만든 MH-60R 대잠 헬기 12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거정 타이완 국방부장은 최근 의회에서 MH-60R 헬기가 너무 고가로 타이완의 구매 능력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두 가지 미국산 무기인 M109 자주포와 스팅어 대공미사일의 타이완 인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스팅어 대공미사일은 우크라이나로 지원돼 미국이 보유한 재고가 급감해 타이완으로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거정 부장은 대금을 이미 지급했다며 미국 측에 무기를 인도해달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최첨단 반도체 개발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4일 워싱턴을 방문해 제니퍼 그레넘 에너지부 장관, 지나 레이먼도 상무부 장관과 각각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그레넘 장관과의 회담 뒤 성명을 내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를 발족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레이먼드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